오늘은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아라. 혹시 성령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제목이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아라. 빨리 흥미로워지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고,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사실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순서들을 좀 바꾸고 다른 순서들을 많이 줄이면서 한 50분 정도 우리들이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했던 거하고는 달리 여러분들이 말씀에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가 길어요. 근데 조는 사람이 많이 보이면 다음 주부터는 짧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정 보고 제가 할 거고, 저는 가능하면 이번 기간 중에 우리들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좀 잘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보통 성령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설교나 강의를 할 때 제일 많이 인용되는 그런 인용구이기도 하고요. 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시선 지난 월요일 날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잘하고 계시죠? 네,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어떤 인디언이 뉴욕에 있는 친구와 함께 맨하탄 거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그렇게 사람도 많고 뭐 차가 빵빵거리기도 하고 시끄러운데, 인디언이 걷다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뉴욕의 친구가, 아니 어떻게 여기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냐고, 그럴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 인디언 친구를 찾아 이렇게 그 맨하탄 사이에 이렇게 보도블록을 가다 보니까 거기 보도블록 사이에 풀들이 올라와 있고 거기에서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어요. 뉴욕의 친구가 신기한 듯이 말을 하죠. 자네에게는 특별한 조는 사람이 있을까 봐. 네. 특별한 은사가 있는가 봐. 라고 했더니 이 인디언 친구가 그 맨하탄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 뒤에 동전을 몇 개를 딱 떨어뜨리죠. 근데 사람들이 다 뒤를 돌아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예화를 많이 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으면 우리들이 동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성령님을 잃어버리는 이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쭉 가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니까 돈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성령님의 약속은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 어떤 욕망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 때이다. 우리들이 어떻게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 수 있었을 때는 사실 우리의 욕망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 욕망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어느 때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을 보면 대개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의 욕망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우리들이 집착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이 화가 나거나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돈에 집착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을 한번 이렇게 잘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아주 간단한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 말 가운데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외부의 요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의지에 의해서 성령님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지에 의하여 우리들이 성령과 동행을 할 수도 있고 성령님을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을 소멸한다고 하는 것, 우리들 속에 성령이 소멸됐다면 나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 생각을 상상을 해보세요. 불이 이렇게 막 타고 있어요. 근데 타고 있는 불이 꺼졌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거나 타고 있는 불에 물을 확 끼얹으면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에 이렇게 빗대어서 본다고 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소멸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들에게 오늘 이 갈급함이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들이 받고 이 예배 가운데, 야, 성령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느끼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되죠.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는 거죠.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실 때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새벽에도 저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시선, 묵상을 제가 듣고 나왔어요. 제 목소리로 들어요. 그런데 제 목소리로 들으면서도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의 마음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아,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제가 살아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은, 챌린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잊지 아니하도록 알림 설정을 꼭 해놓고 딱 일어나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딱 뜨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요. 우리의 뇌리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우리들이 성령님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일시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경험과 우리들의 체험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들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어느 날부터인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서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기를 이 성경에서는 암흑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암흑으로 만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는 우리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육신의 정욕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육신적인 정욕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날 보니 내가 너무 세속적으로 변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 증거 가운데 하나죠. 진짜 심각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서 성령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면서 R.T. 켄달 목사님의 책을 여러 권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에 보면 이런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서 완전히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의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90% 정도의 일들이 성령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셔도 교회가 하고 있는 90%의 일들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만나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우리들이 만나교회에서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떠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정으로 그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놀라운 일은 성령님이 떠나셔도 우리는 교인처럼 보이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의 명절에 올라가게 된 일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하루길쯤 가는 동안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루길쯤 갔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들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성령님을 알고 우리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 삶,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우리들의 열심이 주님을 앞서갈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찍 우리 국장 목사님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경고하시는 사인을 주시는 것 같다.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저는 무섭게 하나님이 경고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만나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너무나 잘 돼요. 그리고 모든 부서들과 이 예배와 모든 사람들이 부흥하고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잘 되고 있는 이때에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령님을 앞서간다면 그것은 무서운 경고가 될 수 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들이 위기를 당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일이 너무 순전하게 잘 풀려감으로 인하여 성령님 없이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과 그 열정들이 성령님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통계이기는 한데 미국 목회자들, 성공한 목회자들,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뭐 교회도 부흥하고 성공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겠죠. 성공한 목회자들 중에 75%가 끝까지 목회에 롱런하지 못하고 중간에 유혹으로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성공하는 목회자들의 75%가 중간에 이렇게 타락하고 넘어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목회를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성령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면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제일 무서운 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패션,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채우려고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이성에게 넘어지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떠나가게 되면 그 허무함을 욕망으로 채우려고 할 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뜨거움으로 가득했을 때 사실 우리들에게 환경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나면 허무하고 그 허무함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도 우리들의 성령님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찾아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잃어버린 성령님,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성령님이 떠나가셨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무슨 일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님을 놓치게 되었는가? 혹시 우리는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구절들을 외우면서 우리들이 혹시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자, 제가 지금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 열심히 하라고 해놓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 묵상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오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그냥 예배 시간으로 끝낸다고 하면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참여하고 이만큼 하니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와 동행했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땠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었는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셨던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가? 제가 만나교회 부목사부터 27년 동안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몇 년 전부터 제가 20여 년 전 썼던 제 설교들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아, 그때 내 가슴이 이렇게 뛰었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내 가슴을 뛰게 하셨던 성령님의 동행을 기약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복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적용해 보세요. 아마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초신자보다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셨던 그 순간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열심을 내고 우리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올바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이 말들 가운데 정말 정직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볼 때 그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진위를 파악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매일 우리들이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이런 오류에 우리들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딱 짜여진 틀 가운데서 우리들이 율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우리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성령님, 오늘 제가 나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요? 이렇게 묻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점심때가 되면 성령님 저는 뭘 먹을까요? 이렇게 묻고 일견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참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할지 몰라. 어쩌면 저렇게 성령님께 묻고 살아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 신앙의 틀에서 보면 저는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음을 던지고 있지 않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성령님께 묻지 않아도 돼요. 밥을 먹는데 그냥 건강에 좋고 맛있는 거 드세요. 뭐 그거 성령님께 그걸 다 물으면서 살아가요.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동행하기 때문에 순전하게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내가 무슨 옷을 입는지 그게 별로 거리끼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아도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면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의 영성을 유지하고 목사님은 어떻게 어떤 시간에 설교 준비를 하시는지 목사님의 시간을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 얘기 가운데는 젊은 목회자들이 볼 때 똑같이 24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뭐 설교 준비도 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목사님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저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요? 그냥 살아요.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부터인가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제 삶이 목회자의 삶이에요. 제가 어떤 시간을 가지든 시간이 나든 어떤 시간을 가지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고 목사로서 살아가는 일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구나. 저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제가 그런 결심을 했었어요. 나는 새벽을 살리라 새벽을 살았어요. 나는 이렇게 살리라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내 삶의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성령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율법보다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무거운 멍에를 말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율법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규정을 만드는 순간 어쩌면 이 규정을 떠나서 우리는 성령님을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민감하게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죠.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실수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깨닫게 되면 우리들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들이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은 우리들이 완전함을 향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근심과 절제로 우리들이 웃음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들이 종종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하죠. 와, 우리는 우리의 일상 24시간 가운데서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기침을 할 때는 늘 이유가 있죠. 조는 사람이 있을까 봐 깨우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바쁜 일상 가운데도 내가 이 시간은 꼭 지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켜지든가요? 우리들의 의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려고 생각하지만 늘 우리들 가운데 실망감이 찾아와. 나는 이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일까? 또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참 신기하죠. 우리들의 마음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고 우리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규칙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성령님을 근심시키거나 성령님을 화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들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우리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들이 성령님 안에 깨어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음성을 주세요. 너 그렇게만 살아가다가는 나와 너무 멀어지는 것 같지 않니? 정신이 퍼뜩 들어요. 아, 성령님, 제가 다시 영적인 삶으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리고 우리들이 영적인 생활에 충실히 살아가다 보면 또 이 교회에 봉사하는 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런 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야, 네가 열심히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너에게 가정과 친구와 관계를 허락해 줬는데 너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관계가 다 깨지지 않겠니? 아, 성령님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가정에 열심히 또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관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푹 빠져 살아가는 것도 우리들이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들이 세상의 일을 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영적인 삶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정과 생업이 파괴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자유하도록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들이 열려 있을 때.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유로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0시 예배 때는 이런 거 안 했는데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 볼펜에 우리들이 균형을 맞추는 법. 어떻게 하면 균형을 맞출까요? 불안하고 너무 이쪽이 영적인 영역, 이쪽이 세상적인 영역. 내가 좀 균형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균형을 맞추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요렇게 맞추는 거예요. 요렇게 맞추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내 인생에, 내 삶의 영역에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때 가져라. 영적인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 가져라. 성령님은 이렇게 불안하게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들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들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때로 우리들이 성령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 성령님을 잘못 이해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소아시아로, 아시아로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요? 빌립보로 가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런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렀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은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의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사역의 준비들이 잘 돼 있는 곳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쁜 짓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하고 소아시아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또 막으세요. 사도 바울이 순종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인이 손짓하는 환상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아, 성령님이 여기가 아니라 그쪽으로 오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빌립보로 향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성령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그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24시간 교회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기를 목양지로 맡겨주셨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아내하고 둘이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삶의 늘 우선순위는 교회인 것 같아. 늘 그랬어요. 제가 무슨 나쁜 짓을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해요. 아, 하나님이 일을 막으실 때 이래서 막으셨구나. 그게 제 삶의 스토리 간증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가시는구나. 그것이 내 삶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막으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이 생겨 이것이 내 삶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삶의 스토리가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아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막으심도 보이고 인도하심도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 성령님이 왜 막으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막으실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인생의 공백과 같이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내년도 변화선 새벽교대의 설교를 다 마쳐놨어요. 이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저에게 참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공백처럼 느껴지지만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이 기다림과 공백의 시간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정리해요.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을 찾았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들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명백한 증거는 이 열매가 우리들에게서 열리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60 넘어가면서 요즘 부쩍 느끼는 게 나이 들미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감사한 게 그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이가 들면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나이가 들면서 아, 내가 조금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었구나.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 전 좀 온유해진 것 같아요. 옛 모습을 모르니까 비교가 잘 안 돼요. 제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준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저에게 있어요. 저는 그게 제가 여기 서 있는 가장 감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육신의 열매도 우리 정욕의 열매도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성령을 거스르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기와 분냄과 질투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듯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육체의 열매도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서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두에 그런 얘기를 해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대한 문제라. 핑계대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비겁하게 핑계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의 삶을 선택해야 되고 그 의지로 인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해주고 싶다. 뭐 제가 이제 뭐 교회에서 차를 사줄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오래되면 20여 년 동안 9층에서 살던 저희 집을 내놓고 제가 이제 이사를 갑니다. 저 위에 공간도 우리 교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이제 내놓으려고 그래요. 제가 나갑니다.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 그냥 여기서 평생 살았으니까 목사님 살고 싶은 집을 알아서 한번 골라보세요. 그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선택하는 어떤 것이든지 교회에서 해주게 목사님 선택하세요. 저에게 이런 핑계가 충분할 것 같아요. 아 이건 장로님들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교인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만일 우리들이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 삶의 선택에, 제 삶의 의지의 결정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만나기 위해 목사로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 일이겠습니까?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성령님 안에서 결정하는 일들에 대하여 저는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는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결정의 시간들 가운데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성령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들을 아름답게 받아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 자,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성령님과 우리들이 동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민감성을 하나 꼭 기억하고 갑시다. Sensitivity, 민감성. 이렇게 민감하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다치기 쉬운 성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피로를 잘 아는 능력, 그게 Sensitivity입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민감하세요. 우리들이 성령님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갈 수 있어요. 또 성령님을 우리들이 깊이 이해할 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일방적이라고 하는 말과 대치되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배려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을 존중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제 인간관계에서 이런 사람들하고는 계속 관계를 맺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제가 목회자들이나 어떤 외부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오래 맺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약속은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어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을 떠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그것은 불가항력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완전해서 성령님과의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지고 연약함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어 있고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성령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민감성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들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뜨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사실은 시간이 되면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 그 책 혹시 아세요? 네,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 해서 제가 지금 하나 지금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오기는 했는데 시간이 없네요. 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그 책에 썼던 이야기인데 몇 년 전에 어떤 장로교회 큰 교회 집회를 가게 됐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교회는 당회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서 장로님 중에 선임 장로 혹은 서기 장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이 있는데 그 장로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든 이유는 이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일 늦게 끝까지 기도하는 분이 이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 장로님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읽으세요. 여기까지 책에서. 진짜 우리들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성령님께 민감하다고 하면 성령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에 대해 민감해질 것 같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이 책에 켄달 목사님이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성령님을 좀 알아가야 되겠다.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확보하고 그렇게 열심히 성령님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목회에서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교인들이 찾아오고 시간에 방해를 받고 그럴 때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고 내가 이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침해받는 것 때문에 자꾸 화가 나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성령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거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민감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들이 물음을 가졌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그 성령님께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나가면 일주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율법적인 삶으로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아 우리들이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할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은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준비된 기도문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주님, 세상의 소음과 욕망에 사로잡혀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때로는 성령님의 임재가 떠나가심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아 성령님과 다시 동행하는 삶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여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린 성령님 다시 우리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며 주님과 다시 인격적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하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예민하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로 반응하는 자들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감성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잃어버린 성령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성령님, 그분을 다시 찾아 믿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나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동행의 기쁨과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